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들어가 차지하기를 얼마나 미루겠느냐. 우리는 지난해 8월부터 성탄절 바로 전까지 여호수아서를 11번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매번 설교할 때마다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렸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여호수아서의 큰 윤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 1장서부터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 2부 6장서부터 12장에는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취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부 13장서부터 21장에는 그 취한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 3, 4장에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간곡한 연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18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제3부 가나안 땅을 분배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취한 땅을 이미 두 개 반 지파에게 분배하신 바가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반에게 분배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 대부분을 차지한 후에는 그 땅의 남부와 중부를 또 다른 두 개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배분하셨습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받지 못한 나머지 반 지파 이들에게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모두 다섯 개 지파에게 땅 분배를 마쳤고 이제 일곱 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온 후 지금까지 처음에 진을 쳤던 길갈 그곳에서 진을 치고 살았는데 이제 온 백성이 여리고로부터 약 북서쪽으로 15마일 떨어진 실로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로로 전부 이동해서 실로에서 회막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 회막의 문자적인 의미는 tent of meeting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의 진 바깥에 쳤던 장막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진영 정중앙 한가운데 쳤던 하나님의 성막 우리 보통 테버너클이라고 번역하는 것 그것과는 다른 텐트 건물입니다. 그러나 광야 시절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는 회막이 없었기에 이제는 장막이나 회막이나 같은 의미로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회막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여호와의 성막을 지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로 전체 진을 이동하자마자 여호와의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실로로 이동해서 그곳에 회막을 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실로인가? 1절 후반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SV를 포함한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땅이 그들 앞에 정복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 실제로 14장을 보면 그 땅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미 분배되었습니다. 물론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가운데 가장 막강한 지파입니다. 따라서 실로는 안전했고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로의 성막을 세운 더 중요한 이유 또한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로는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부 사통팔달한 고원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곳곳에 흩어져 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400년 동안 엘리 대제사장 때 블레셋 전쟁에서 패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실로가 멸망될 때까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까지 이곳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그때는 실로 시대였습니다. 2절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는 우리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가운데 또 다른 반이 땅을 받았는데 아직 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일곱 개 지파나 된다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할 수가 있겠는가? 사무엘서 기자는 이 사실을 기록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질책의 말을 기록합니다. 3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기를 얼마나 더 오랫동안 미루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앞으로 주실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주신 땅이라고 합니다. 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땅을 주셨는데 그렇지만 그 땅을 취하는 책임은 너희에게 있는데 믿음으로 들어가서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에 그 땅이 너희 것이 되는데 왜 머뭇거리기만 하고 있느냐. 언제까지 그 땅이 너희에게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만 하고 있겠느냐 하십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여기 일곱 개 지파가 왜 꾸물거리고 있는지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왜 다른 지파들처럼 지체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 정착하는 데 관심이 없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제비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을 보니까 그리고 각 지파 안에서 시족별로 땅을 분배했는데 그들을 보니까 별로 해피하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땅을 분배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우리 생각에 좋은 땅을 분배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 보기에 무익한 것 같은 땅을 분배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취한 이야기에서 여러 차례 보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정복했지만은 아직 곳곳에 가나안 족속의 저항 세력이 남아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오히려 자기 지역에서 주류 세력으로 남아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읽어본 분들은 어떤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차지하지 못하고 거기서 쫓겨나서 저 산지에 거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끈질기게 저항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다시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서 5년에서 7년에 걸쳐서 전쟁을 치르느라고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해 지쳤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지금은 전쟁에서 얻은 수많은 탈취물로 삶에 부족한 것이 없고 이제는 비교적 안정된 곳에서 반영구적인 성막도 세웠고 다른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옹기종기 사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물론 아무리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한 지역을 초토화시켰어도 보병들이 들어가서 마을 하나하나를 정복할 때까지는 그 땅은 우리 공격한 군사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흩어져 살면서 주위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어서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 곳곳으로 흩어져야 할 일곱 개 지파 백성들이 실로에 모여서 흩어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들어가서 차지하기를 지체하느냐 책망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은혜로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취하지 않고 계속 꾸물꾸물거리는 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믿음 안에서 그 큰 선물을 주셨는데 택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택하려고 하지를 않습니까? 그것을 존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정말 존귀히 여긴다면은 만사 제껴놓고 모든 희생을 다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가서 취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텐데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매 지파마다 3명씩 21명을 선정해서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며 지적도를 만든 후에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오라고 명합니다. 물론 이미 분배한 유다지파, 에브라임지파, 므낫세 반지파 땅 이것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이 나가서 지적도를 만들어 오자 여호수아는 실로 여호와 앞에서 그에게는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 일곱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여호수아서 기자는 가나안 땅 분배를 시작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땅 분배 말씀을 마치면서 19장 51절에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분배하신 것, 인간이 분배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합당하게 분배하신 것이다. 일체 누구도 불평불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으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들어가 차지하기를, 들어가 차지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모세오경을 보면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은 땅에 관한 여러 진리를 수많은 곳에서 중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씀으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받지 못한 사람도 이 하나님 말씀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진리를 종합 정리하면은 크게 두 진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는 그 땅에 잠시 우거하는 자들이다고 하십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 여기 우거하다 어렵습니다마는 국어사전을 들여다보면 남의 집이나 타향에서 임시로 몸을 붙여 살다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물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빌려주신 100%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 이스라엘이 의롭고 선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오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돔 그리고 암몬과 모압의 땅도 다시 말해서 에서와 롯의 두 자손들의 땅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땅을 취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첫째 땅에 관한 진리, 땅은 다 하나님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땅에 잠시 우거하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땅 넓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둘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이미 이스라엘의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약 700년 후 아브라함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직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도 각 지역의 마을과 성읍들을 하나하나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 때까지는 아직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수도 없이 몇백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부 완료형 표현입니다. 이미 주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아직 가나안의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는데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하십니다. 왜? 모든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땅의 소유권, 땅 문서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발을 들여놓으면 반드시 차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은 노력을 요한다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Take the land. Take possession of the land라고 하십니다. 우리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get과 take의 중요한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Take는 늘 노력을 수반합니다. 수고를 수반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모세오경을 보면은 차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앞에서 너희에게 주셨다고 하시는데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100%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싸움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과 백성이 취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 논리에서는 전혀 상충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말씀 이거를 어떻게 한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정리를 할까 하고 머리를 쓰다 보면은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조직신학을 하다 보면 여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인간의 짧은 머리로 하나님의 논리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철학까지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카테고리와 논리로 설명할 수 있고 철학 이후는 이때는 신학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을 때 영의 눈이 열려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무지한 자들은 철학의 한계 내에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우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100%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인간의 책임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상호 모순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구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내 자유 의지를 사용해서 그걸 취하지 않을 때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오래전에 약속하시고 실제로 때가 되어서 주셨지만 그 땅을 취하는 책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지만 칼과 창을 갖고 나아가는 책임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아군을 적군으로 오판하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각종 천재지변을 일으키셔서 혼돈케 하셔서 수많은 방법으로 이들을 패하게 하시지만은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의지를 들여 몸을 움직여서 나아가지 않으면은 땅을 차지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지만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바다와 강에 발을 들여놓을 때까지는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 실로의 집결에 있는 이스라엘 7개 지파는 지금까지는 다른 지파들과 연합해서 열심히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막상 자신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구체적인 마을들과 성읍들은 들어가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다른 지파들과 같이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는데 내가 들어가서 살 땅 이건 내가 싸워야 되는데 그것은 싸울 엄두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중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듯이 그런 삶은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내가 개별적으로 싸우는 싸움은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유가 어떠하건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미적거리고 피일차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로에 있는 반영구적인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성막 가까운 곳에 다 진을 치고 다른 지파들과 가까이 모여서 크게 부족한 것이 없이 살고 있는 것에 만족한 겁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 곧 영적인 애굽에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시내 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은 심지어는 광야에 많은 시험들도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교회로서 지상천국의 삶을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누리고 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교회 가까운 곳에 집을 얻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며 먹고 마시며 사는 삶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거기까지는 잘 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 가까운 곳으로 다 이사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95%가 모두 금요일 토요일이면 구역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97%가 전부 수련회 가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 거기까지는 잘 왔습니다. 그러나 오비도에서 각자에게 주신 땅으로 그것이 직장이건 비즈니스건 학교건 병원이건 어디건 그것으로 흩어져 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곳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가지는 않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갈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해야 하는데 그럴 엄두를 내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내 삶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삽니다. 늘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 제목에서 나눴듯이 이제는 불신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초청하고 교회에 나올 처지가 되지 않으면 구역 예배로 초청해야 되는데 그 삶을 지도곤이 안 사는 거예요. 열심히 나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들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복음을 전하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예 가나안 땅 나에게 맡겨주신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반석교회를 세우신 뜻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수평 이동하는 사람들로 더 늘게는 하시지만은 깡짜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자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올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금주 기도 제목으로 이 기도 제목 계속 낼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을 바더시켜갖고 이젠 더 이상 나를 바더하지 않도록 그래서라도 내가 나가서 전도해서 누구 끌고 와야겠다 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깨끗한 양심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때문에 핏대를 올리면서 열을 내면서 얘기를 하는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연약한 성도들 넘어뜨리는 일로 그렇게 하는가? 우리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입만 벌리면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은 근원적으로 침울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받았고 불완전하고 부분적이지만은 그 약속에 축복된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삶 살지 못하거든.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걸 누렸다고 하더라도 그런 삶 살지 못하거든. 우리는 그런 삶으로 사람을 복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언제까지 사람 낚는 법을 연구만 하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오비도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땅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좋다 그러고 우리는 똑바로 믿는다 그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부족하지만 이루고 있다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석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는 것과 이꼬르가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XX교회가 부흥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원자 폭탄을 투하했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사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도 보병이 성읍과 마을들 하나하나 들어가서 차지할 때까지는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각 마을과 성읍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체적인 가나안 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구역예배에서 나누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제일 먼저 그 원칙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다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아서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까? 예루살렘,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양파 껍질 하나 더 벗겨서 온 유대와 그 다음에는 하나 더 가서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 부모, 친척들 시작하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시작하고 하나하나 이제는 들어가서 차지해야 합니다. 경건한 척하면서 나는 하나님 때를 기다린다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나가 자빠져 있는 것, 그걸 나가 자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진리를 다 우리는 믿고 아멘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하는 것, 우리 결단과 노력과 투지로 전해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아무리 소원을 주시고 아무리 우리 문을 두들겨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곳 현세와 현세 가나안 땅과 나중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비결, 다시 얘기해서 지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비결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들어가서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지상 천국의 삶,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다. 잘 압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아무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 얼마든지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처지에 있어보라고.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겠냐고 하는 사람, 100% 할례받지 못한 자와 같은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믿는다면 우리를 그것을 반드시 누려야 정상입니다. 나이가 40, 50, 60이 됐는데도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니고 교리 잘 안다고 하는데도 맑고 밝고 즐겁게 살지 못하면 그 사람 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천국, 이 세상에 이미 임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천국이 언제 오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천국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죄된 인간이 생각하듯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안에 있느니라. 그 집합체가 하나님 나라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상천국은 구원받은 죄인들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더불어 살아가는 곳인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모습 우리에게 있다고 그것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모습을 드러낼 때는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지만은 남이 구원받지 못한 모습을 보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는 안락한 삶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의 삶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현재의 삶은 풍성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하신 말씀 잘 압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 풍성한 삶 누려야 됩니다. Abundant life 이거 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는 겁니다. 둘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일날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입만 벌리고 있으면 천국이 내 안에 들어가리라 하는 사람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정반대로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부르짖는다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주셨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나가서 그것을 취하라고 하시는데 성막에 모여서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삶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기원문 여러분 평생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누가 그 얘기를 하는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끈도 묶을 위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부지런히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내가 실격이 될까 봐 걱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부분적으로 이루고 그 축복을 조금 누리고 살지만은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한 것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보면서 흡족해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 절대 다수 사람을 보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살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질주하노라고 합니다. 아직 이루었지만은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 늘 기억하고 소망하며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말씀대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이제는 혈과 육의 싸움 싸우지 말아야 돼.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돼. 사람들끼리 싸우지 말아야 돼. 원수와 싸워야 돼.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힘으로 지상천국을 이루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갖고 그리고 세상에서 지혜를 많이 쌓고 권세를 얻고 육신의 건강을 잘 도모해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말씀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로운 삶으로 흉배를 삼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2018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십니까?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강론 얘기하지 마시고 총론을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올해에도 올해의 목표 잘못 세우신 겁니다. 기필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가나안 땅 나는 취하러 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호수아가 꾸짖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계속 미적 하면서 지체만 하고 있습니까? 내 이 학위만 마치면 애만 낳고 나면은 제대로 된 직장만 얻고 나면은 그때까지 계속 미루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 죽을 때까지 그 타령하다가 끝납니다. 우리 1년에 몇 번은 이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어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 집 옆집 살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미국 교회 어떤 성도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옆집 살던 사람이 불이 나서 죽었습니다. 우리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미적하면서 지체하려고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 부지런히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수많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천국의 삶, 지상 천국의 삶뿐만 아니라 나중에 영원한 가나안 천국의 삶 우리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그러므로써 주위에 있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 있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그 삶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에게 나와서 주님 나라 백성에게 편입되고 같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 하루빨리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